저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해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첫어첫 언약, 첫 유언 어어이 언약, 첫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그 장면을 이제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좀 컴퓨터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녹음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정이 안 돼서 집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피로 세운 첫 상속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정해서 그 말씀을 계속 진행했던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첫 상속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세대와는 맺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우 독특한, 특별한 언약이었음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즉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첫 상속 언약은 여러 가지 언약들 중에서 이제 조건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으시는,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이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언약들이 또한 어떤 경륜과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그 특정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그 특별한 기간이 이제 경륜인데, 그러한 경륜과도 이 언약이 관련이 있다고 했고, 성경에는 보니까 대략 한 크게 한 8가지의 언약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언약, 또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뭐 이런, 대략 한 8개 정도의 언약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조건적으로 맺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 여부,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에덴 동산 언약과 지금 모세 언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 언약은 조건 언약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이러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고,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이러한 언약,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에 너희가 잘 순종을 하면 그러면은 너희가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특별한 보배, 또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또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친숙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하셨을 때이 표현들이 사실은 전부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래 이러한 복을 주시기로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덧붙여졌다.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첫 상속 언약도 그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세 언약, 이첫 상속 언약이 체결될 때에도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조해 볼 때, 그러한 첫 언약과 대조해 볼 때,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 그것은 더 나은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첫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이 두 개가 그렇게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대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시내산으로부터 오고 모세를 통해 주어지지만 은혜는 갈보리산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했고, 첫 율법이 주어지던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금지되고 짙은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고 트럼펫이 불려질 때 그 트럼펫의 의미는 물러거라 하는 그러한 의미였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선포되고 큰 두려움이 임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복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초청하신다 그랬습니다. 물러거라가 아니라 어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이 선언되고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율법 체제 하에서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지만, 은혜 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율법은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구도에 있지만, 은혜는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지금 은혜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율법 하에서는 희생물을 드리고 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드려지신 그 완전한 희생물, 그것을 신뢰할 뿐입니다. 이러면서 내 의의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의의를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하에서는 자꾸 자신을 개발하라 그러지만, 은혜하에서는 나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하에서는 최선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정죄가 임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도 정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하에서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의롭게 될수 있는, justify 될수 있는 그러한 구도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율법하에서는 이제 종교를 가진 자가 영생을 놓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은혜하에서는 구원을 가진 자가 종교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보실 때, 첫 상속 언약이 맺어지던 그 때,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던 그 때의 모습을 조금만 더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사도행전과도 이제 계속해서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주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지니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시내산에 지금 접근하는 것조차 지금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시내산과 그 호렙산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게 같은 산이기도 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호렙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어떤 산맥, 그러니까 여러 산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산맥 그 통틀어서 그쪽 지역 전체를 통그 산악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호렙산 이렇게 부르고 그 호렙산맥 중에서 그 산악 지역 중에서 특정한 한 봉우리에 해당하는 것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 보니까 그것에게 그러니까 산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접근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접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관통한다 그러니까 뭐 화살로 쏴 죽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특별한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탁의 명령이 하나가 있었고, 아내에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잠자리를 금한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에는 대부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둥, 번개, 짙은 구름, 나팔 소리, 큰 음성 이런 것들이 지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위험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떨더라 할 때는 뭐 여자들이나 뭐 노약자들만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서 이렇게 용감하고 막 이런 그 남자들 있잖아요. 그 용맹한 남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7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연기와 불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 산곧그산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그 장면이 신기하니까 두려우면서도 뭔가 와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렇게 접근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함부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접근하면 그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자, 이 장면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실 때에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어떤 조치도 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로 나가면은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장면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산에 경계에 닿지 말라, 산에 닿지 말라. 그러니까 산을 만지지 말라, 산에 닿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 하나가 주어졌고,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옷을 빨아라, 그렇죠? 옷을 빨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고, 세 번째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자, 이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당하는 그 죄, 사람이 유혹을 받는 그 죄의 영역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인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과 성경에서 연결이 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유혹을 받은 그 내용과 지금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그것을 보았을 때 먹음직했다 그랬습니다. 먹음직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도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좋았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프라이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인생에 자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세 가지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유혹들을 분리하시는 것이냐면, 이것이 인간이 당하는 그러한 이 죄의 유혹의 근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직한 부분,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부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이브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의 모든 분야들을 망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이것을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것을 물리치시죠. 그래서 마귀가 이 돌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하라. 빵, 먹고 사는 문제, 양식,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볼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당하는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 위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일반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두개골이 깨져서 죽겠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떠받들 것이 아니냐. 뛰어내릴 때 그렇게 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환호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서 그 느끼는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것을 지금 부추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지만 그러나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동일한 그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영광을 먼저 받고 싶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예수님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귀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겪고 있는 그러한 갈등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가 없는 그 영광 그것을 지금 먼저 누리도록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랑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것과 어떻게 대응되냐.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한 분이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그 세 가지와 이렇게 이제 대응을 어떤 분이 좀 시켰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육신의 그 정욕의 문제, 인간의 어떤 성적인 그런 그 유혹의 문제 이것을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죄와 분리되는 것. 그런데 인간이 당하는 죄의 영역은 통틀어서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그 아내와의 그 이 잠자리를 하는 문제 이것을 지금 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결하게 이렇게 좀 구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옷을 빤다. 옷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외모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제 좀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도 조금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킨 것을 제가 이런 방법도 있다 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안목의 정욕과 관련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에 닿지 말라. 이것은 이제 인생의 자랑과 이제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에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그 산에 접근했을 때 어떤 영적인 체험, 그렇죠?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그 영적인 독특한 체험을 나만이 가졌다 할 때 그 느끼는 그 영적인 어떤 프라이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시켜라. 그러니까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시켜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세 가지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십계명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요. 이제 10개의 그 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인간에게 주시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사람에게 주시는가? 율법. 예, 율법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뭐 유대인들 랍비 중에는 이것을 613가지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 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어떤 사회 법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또이 희생 제사와 관련된 어떤 규례들에 관한 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게 다 그냥 우리가 율법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하나님 이걸 왜 주셨겠냐 하는 거죠. 왜 주셨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잘 이해해야만 은혜가 무엇인지도 또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반면에 인간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좀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그 율법의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참 평생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다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하면서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그 의식적인 법들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그런 외적인 것들은 다 지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율법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탐욕이었어요. 탐심. 예. 자기가 그것에는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중에서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이것을 한 조항도 빼먹지 말고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주신 목적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인지를 좀 알아라. 나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만 돼. 그렇게 주신 목적 자체가 그거 다 지킬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해도 너희는 그 중에 다한 가지, 최소한 한 가지라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는 애초부터 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해서 율법은 이 율법을 인간이 모두 낱낱이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못 지킬 것을 전제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그걸 지켰어요? 그럼 그 인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그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어떤 인간이 그걸 지켰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걸 지킨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부터 그것은 스스로 그걸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신 것인데,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방법을 달리 찾아야죠.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우리가 세울 수 없다면 율법 밖에 있는 의, 즉 우리를 구원해줄 어떤 다른 구원자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다 지키다 아무리 지키려고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서 지키려고 해봐도 안 되니까, 아,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자,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인간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디모데전서 1장 8절이 말씀하는 대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적법하게 쓰게 되면, 나 이거 다 지켜서 구원받을래. 나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하나도 빼먹지 않고 난다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적법하지 못하게 율법을 쓰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를 거치면 모든 걸다못 지킨 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봤더니, 아, 정말 이건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다면, 율법을 훈육선생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익한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또 하나를 말한다면, 이것은 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게 다 율법에 해당하는 거죠. 명령, 법도, 법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주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자, 잘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러한 그 율법들, 그러니까 명령과 법도와 법규 이런 거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걸잘 지키는 동안에는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되고 싶으신 거예요. 잊혀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혀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또 인간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좀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다른 구원자, 율법 밖에 있는 의, 다른 구원자에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주님은 기억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